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제자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주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비록 주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친교,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며 말미암아 그가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기쁨을 주실 것이냐? 바로 그들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항상 돌보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수고를 기울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돌봐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체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수고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런 봄부터 뜨거운 여름에 이 뙤약볕 아래에서 그 나무를 돌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을 때 농부는 자기가 봄과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자신이 흘렸던 수많은 땀과 수고의 그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를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그동안 들인 수고와 노력의 모든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히게 될 때에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 열매 맺는 기쁨에 동참하도록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 초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7절의 짧은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인 삶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주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풍성하여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그 영적인 진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제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영적인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하여서 파멸에 처할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힘있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쉽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피상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슬픔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은 자유의 기쁨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의 고백에서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에서 육신적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고 더러운 행실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성향에서부터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 자신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지가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연약한 것이지만 열매를 맺는데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슨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였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작은 일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즐겁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꽃이 우리의 삶에서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과 자기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들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간사하고 죄악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압도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세상의 어떤 매력적인 일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겸손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합니다. 이제는 두려웠던 모든 육신적인 고난, 가난함, 세상의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고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비웃음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핍박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쟤는 내가 그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이 전혀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삶에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경험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고 그의 기쁨이었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그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연합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연합의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영적인 생명력과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마귀의 유혹 아래 놓여져 있고 세상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서 아주 미약한 존재로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비록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그들을 도와주실 것인데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의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절실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시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되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겨서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히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다 깨뜨려버려서 산산이 조각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된 생각, 죄악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꼴만큼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집스러운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회의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불같은 방망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겨우 마지못해 억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 그들이 자신의 의롭고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시장과 골목 어귀에서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본 기도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그들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진정으로 그 기도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삶을 면밀히 살폈다면 그들은 주님의 기도 생활에서 크게 배우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처럼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항상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 능력과 사역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기도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명령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신 후에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는 길이었고 원천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고 그들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흥황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그들의 삶과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만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여 얻는 것에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진실로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채워져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였고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루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루터는 자기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칼빈의 삶에도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그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낙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낙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영국의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도 낙서의 기도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볼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